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야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양식이고 우리의 힘이고 또한 진리를 바로 찾아가는 길인 줄로 생각을 하며,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배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진실로 이 성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그 MBC에서 방영하는 아주 인기 있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죠.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저도 그걸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 그 내용이 보면은, 이 또 본 사람만이 또 알겠는데, 그 제조 상공이라는 그 사람하고 수락관의 그 최고 상공의 자리를 노리는 무슨 상궁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둘이 한편이 돼가지고 그 지금 있는 나이든 최고 상궁을 쫓아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들을 그 최고 상궁이 뭔가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밝혀질까봐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수락관에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그 병든 사람들을 이제 궁 밖에 내보내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되었죠. 그때 그 최고 상궁 자리를 노리는 그 상궁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런,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면은 그때 그 최고 상궁이 병이 들어 있었는데, 자, 이번 기회에 그 사람까지 함께 궁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 그런 뜻에서 하늘이 돕는다. 그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주로 사극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역정보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돌아가는 상황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어질 때에 어김없이 하는 말이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하늘이 우리 편이다, 뭐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살아오시면서 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늘이 그 나를 돕는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돕는다는 건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러한 그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서 그 어느 때에 나오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건 뭐 묻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내 일이 잘 풀릴 때, 또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나에게 도움되고 유리한 쪽으로 되어질 때에, 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꼭 그러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속교회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교인이 한 사람 딱 등록을 하는데 이게 회사 사장에다가 헌금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을 팍팍 내놓는 그런 사람이고,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예배당도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이 등록을 했다고 했을 때, 저 그런 경우 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막 감동을 하면 신이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온 교회를 흔들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버렸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럼 그 사람이 은속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도우심이 아니냐, 그게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 아니냐, 그걸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도우심이 사라져버렸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냐,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가지고 좋은 상황 되면은 좋은 하나님, 나쁜 상황 되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나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별로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게 다 자기를 중심해가지고, 내 일을 중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판단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래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헷갈리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면요, 뭐 좋은 하나님 이렇게 되겠지만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닥쳐버렸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인지 안 도우신 것인지, 이 나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지 아니한 것인지, 그걸 도대체가 한 가름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돼지 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돼지를 여러 마리 내 품에 품고 안고 가다가 개한테 물려버렸다, 그게 개 꿈이냐 돼지 꿈이냐, 다들 자기 좋을 대로 다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단 얘기죠. 좋은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에게 좋으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쁜 일이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사실상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면은, 나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 나에게 좋은 일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리 생각하는 것만큼은 하루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좀 헷갈리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뭐 제가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이제 어떤 사건인가 얼른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 본문의 사건을 흐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기업으로 나눠준 땅이 그일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그 그일라의 임접한 곳에 있는 강대국이입니다. 그 블레셋이 항상 그 곡식을 추수할 그런 시기가 되면은 자주 그 옆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뭐 추수할 곡식을 탈취해가는 그런 일을 많이 자행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쨌냐면 다윗은 그때 사울을 피해가지고 헤렛수풀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일라는 다윗이 숨어 헤렛수풀에서 약 9km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상당히 가까운 곳에 그 일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 구원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랄까, 그래, 가라. 가가지고 블레셋 치고 그 일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치려고 사람들을 모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윗이 블레셋 치는 걸 반대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다윗의 지금 형편이 블레셋을 칠 만한 그런 형편이란 얘기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뭐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블레셋 같은 강대국을 칠 수가 있겠는가. 그래 안 된다, 가지 말자 이렇게 말래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리니까 다윗이 하나님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 가서 치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때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해서 그 일라를 구했다. 이게 이제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 뒤에 거 빼놓고 6절까지 딱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 편에 있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당시 다윗의 그 형편 가지고 강한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은 다윗 편이라는 그러한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6절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은 그 다음의 일은 어떻게 돼야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되어야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6절부터 이후에 다윗은 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일라를 구원하고 그 일라에서 편하게 잘 살았다거나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윗의 일이 좀 잘 풀려가야만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일이 그렇게 안 돼요. 7절에 오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 이 말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해준단 말입니다. 그일라가 또 사울과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까 갇혔다는 거, 한마디로 다윗은 도가내던 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일라는 빙 둘러서 성벽에 쌓여있는 그런 그 성이거든요. 그 성에 다윗이 들어갔다면은 성을 포위해버리면은 다윗은 도망칠 곳이 없이 꼼짝 못하고 붙잡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그러한 그 일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다윗을 그곳에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은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는 거, 이게 바로 사울식의 생각이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사울을 도울 리가 없거든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참이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울처럼 철없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간다,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나한테 좋은 대로 내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울식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바른 신앙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일날을 포위하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계획을 알고는 하나님께 다시 또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이렇게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또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물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첫째 물음은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어가지고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사울이 그 일날을 쳐들어올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물음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도와주신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그 일날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이고, 또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 편이 돼가지고 다윗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우리식의 도우심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들 이러한 도우심을 지금 기대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붙들어가지고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답한단 말입니다. 또 사울이 그 일날로 내려올 거다. 결국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 결국 다윗이 그 일날로부터 도망을 이제 치게 되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손에 안 붙였다 그런 얘기죠.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뒤죽박죽이라 그 말이죠.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 맞느냐,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 헷갈리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 일날 사람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모든 곡식을 다 탈취해버리고 큰 공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을 다윗이 구해줬다면 다윗은 그들 영웅이고 그들의 구원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 일라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사람의 속성입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들을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 다윗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 속성이에요. 그게 급한 문제라 그런 얘기죠. 지금 사울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이 다윗을 보호하면서 사울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붙들어가지고 넘겨준다, 다윗을 배신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애를 써가지고 그 일날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다윗에게 남는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윗을 도왔다고 해야 될지 도우지를 안 했다고 해야 될지 참 어렵다 그런 얘기. 이렇게 보면 도운 것이 되고 저렇게 보면 또 돕지 않은 게 돼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틀리게 나타나 버린다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그 다윗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다윗이 블레셋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게 된 이유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리고 다른 구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단순히 뭐 거일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블레셋 치려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그 처지로서 단순히 거일라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 물었을까, 그런 의심이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울이 거일라를 애워싸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거일라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다윗의 그 내면에는 만약 거일라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면 거일라에서 도망을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안 친다는 얘기입니다. 거일라 사람이 내 편이라면 그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해보겠다는 얘기죠. 도망을 안 친다는 얘기예요. 거일라에 계속 거하겠다는 것, 이걸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이 애초에 거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거일라를 구원함으로써 거일라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겠다, 내 발판 삼겠다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단순히 거일라를 돕겠다 이런 뜻이었다면은 사울이 온다 갈 때 그냥 도망쳐버리면 됩니다. 물을 필요 없잖아요. 도망쳐버리면 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서 거일라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했냐 그 말입니다. 사울이 진짜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사울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거일라에 남아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이라 해가지고 사울에게 도망쳐 다니는 그런 피난 생활을 좋아하겠습니까? 빨리 그걸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속히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편안한 피난처, 안식처, 이걸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러던 차에 거일라가 블레셋 침략을 받았고, 그런 거일라를 내가 도와주면은 거일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곳에서 편히 거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 거라는 게 본문을 통해 짐작해보는 저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거일라를 자기 피난처로 삼고 싶어 했다, 자기 안식처로 삼고 싶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이 사울에 내려올 거다, 또 거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또 이를 왜 그렇게 몰아가는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다. 세상에는 너의 안식처가 될 만한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라에서 이 일이 처음에는 잘 되게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게 뿌린 것입니다. 처음엔 잘 되겠다, 나중에는 그 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시는 것이죠. 그 일라를 구원했을 때에 그 일라 사람 다윗을 굉장히 환영하고 높였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을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한 이제 그 일라를 내 안식처 삼아가지고 편안히 이제는 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도와준 그 일라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심으로써 세상에 그 일라가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다. 다윗에게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세상에는 너의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이 없다. 세상은 너의 피난처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내 피난처를 만들어주시는 것, 자꾸 이런 쪽으로 도우심을 몰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 자기를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당연히 내 일이 잘됨으로써 이 세상에 내 피난처가, 내 안식처가 든든해진단 말입니다. 승진한다, 사업이 잘된다, 뭐 자식이 잘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나의 안식처가 든든해져 간다는 것, 이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이 잘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이 잘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땅에 내 안식처를 든든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를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윗 또 이러한 생각으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한 거라 그런 얘기죠. 근데 정작 드러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다윗에게 그 일라를 좀 의지해보고 싶은, 거기서 거하고 싶은 그런 다윗에게 세상에 피난처는 없다는 것, 이걸 보이시는 쪽으로 이를 몰아가시는 것. 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진짜 이런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피난처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세상 일에 때로는 잘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다시 또 실패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는 내 피난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뭐예요? 시편대로 하면 뭡니까? 도통 성경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하니 뭐 알 수가 있나. 다 알면서 나는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피난처 누구시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있던데 압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주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시편 그 14편 6절도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는도다. 59편에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다윗이 한 말인데 이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한 내용이 굉장히 나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이래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가 다 사울에 의해서 고난받을 때에 그러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고난받을 때에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세상에는 내 피난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이걸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실패라는 게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는 분이다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실패 속에서 그렇구나, 세상에 내가 의지할 곳 없구나, 이 땅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안식처구나, 그런 걸 배운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서 일들이 잘 돼가는 사람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고 삼고 살겠습니까? 든든한 게 이 땅에 얼마나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 피난처다 아무리 고백해도 그건 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실패와 일이 안 되는 것 속에서 그래 그렇구나. 세상에 나의 내가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것이구나. 이렇게 배워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기를 하는데 나 그걸 참 잘못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가 피할 걸 이 땅에 만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난처다 이리 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일 해결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버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피난처라 그런 얘기는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는 피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다. 오직이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니까 다른 쪽에는 안식처로 피난처로 힘으로 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한 뜻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세상에는 나의 피난처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직장이 의지할 때입니까? 아니면 뭐 자식이 의지할 때입니까? 남편이 의지할 때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 유행하는 말이 38선이다 하는 이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그 말 뜻 아시겠습니까? 38선. 직장인들 사이에서 뭐 들어본 적 없습니까? 38선이 무슨 뜻이냐면은 38세가 되면 직장서 퇴직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의 실정이다 그 말입니다. 38선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오정. 사오정은 뭐겠어요? 45세가 되면은 퇴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오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지금은 38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직장을 못 믿는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내가 직장에서 평생을 힘써가지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회사는 직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결국 회사 유익을 위해서는 직원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자식이라 해가지고 부모의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부모 귀찮으면 팽개치는 그런 세상인데 자식 어떻게 믿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 수 틀리면은 뭐 싸워대고 뭐 이혼하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남편을 믿어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목사란 이게 참 좋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에 목사 청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예? 73세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지구상에 그럴 거예요. 정년이 73세 되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목사는 73세 때까지 안식 푹 놓고 교회 죽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좋습니까? 그러니 목사는 이제 교회를 자기 피난처로 삼을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회를 내가 열심히 해가 부흥시키고 크게 만들면 내 피난처가 든든해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수가 있죠. 교인들을 잘 가르치면은 교인들은 날 좋아할 거고 날 내편일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해서 뭐 잘하고 하지만은 다 착각이죠. 이 목사가 자주 착각에 빠지는데 저 사람은 내 설교를 좋아하니까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이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 편이라 믿었는데 나중에 하면은 나를 공격으로 배척을 해버리는 야 그런 데에서 배신감 느끼고 실망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목사 역시도 진짜 세상에는 믿을 게 없구나. 교회도 믿을 게 못되고 사람도 믿을 게 못되구나. 오직 내 안식처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배울 때에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요즘 교회 그 사건들이 참 많이 나는데 교회 사건 보면 교인들이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고 목사를 안 나가려고 길을 치는 그런 사건이 참 많이 나요. 거기에다 목사가 교회를 자기 피난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길을 쓴다 그 말입니다. 내 나가면 죽는다.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다가 든든한 피난처 만들기 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일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게 했다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성공한 듯 하게 하셨다가 실패하게 해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되었다가 결국 안 돼버리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다가 결국 불리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모습이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야, 나는 진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는가?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한 그런 구성은 없는가? 전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의도는 분명히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치 안 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 우리 영적인 도우심, 이걸 원하지를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영적인 도우심에다가 육적인 도우심까지 보태가지고 영육반에 도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더 반긴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에 도우신 하나님. 그게 전에 얘기한 대로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인간의 탐욕에 불과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나오냐면은 인간의 탐욕이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결국 그런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에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라 이걸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서로 배신하고 서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눌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리신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신실하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설사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허물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단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열심히 붙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계속하실 분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결국 나중에 조그만 일에서 서로 배신감만 느낄 뿐이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불신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이다. 이것만 생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장 든든한 분이다.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여러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질 거라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주가 나의 피난처다 깊은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말이 내 속 진심으로 나올 수 있을지 참으로 모르는 그런 우리의 처지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을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 좋으신 분이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망할 대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그런 저희로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때로 세상에서 실패도 돌아가시고 때로 고통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깊이 우리가 헤아린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나의 안식으로, 내 반석으로, 내 피난처로 삼고 살았을 때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상고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 땅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두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합니다. 다윗을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왔던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바로 깨닫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잘못됨이 없게 하시고 참된 그 하나님만 쫓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진실로 든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